신실하게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엘리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지은 건데 아마 이걸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한 서너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든 아테네 신전이든 어떤 물리적 건물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아테네 신전에 제한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아테네 사람들의 다신교 혹은 범신론적 신념에 우리의 사도 바울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의 문맥은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사람들의 문맥을 존중하는 태도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테네 사람들한테 바울이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신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왜 한 분 하나님이냐? 논리가 이렇습니다. 신이 이제 있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 하나님의 소생된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이 다 하나면 뭐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테네 시민 당신들이 더듬어 찾는 여러 신들 혹은 뭐 알지 못하는 신들 실상은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유일한 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멀리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누가의 머릿속에는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전을 생각하면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전 대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한 문장으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인식에 이룰 수 없다. 바빙크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일반 계시면 산과 물과 바다, 세상 만물을 딱 보면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문장.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이나 이성의 탐구만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산과 바다와 물, 바위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탐구 노력, 그 보통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 같은 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 바르트가 이야기했 제가 이거 발견한 거는 두 사람이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패스. 뭐 칼 바르트든 바빙크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계시. 특별한 계시는 자연, 산, 물, 바다, 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그리고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난 17장에 있었고 이제 18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절 2절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의 동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달라요.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추방되어 와서 있다가 우연히 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누가 왔습니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합류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합류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고린도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자,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사역을 하겠죠.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은 일상적인 선교 기행문 같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읽으면 느낌이 오는 뭔가가 있어요.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엘리야로. 엘리야는 지금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거의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큰 싸움을 벌인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먼저 성 중에 남은 자가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년 전에 바알 신한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대요. 7천명이나.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그 이방 땅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작가 누가는 아합의 졸개 선지자들과 갈멜산 싸움 이후 지쳤을 때 선지자 엘리야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을 믿고 따랐겠죠. 사람들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지 않기를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거 아시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하루는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야,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테스트해보자.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한테 불을 내려주세요 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싸움하는 거지.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 외치고 뛰어다니고 굴르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해도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나무와 재물을 모두 태워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 하나님을 누르고 진짜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 이것은 이세벨의 최후와 관련이 됩니다. 열왕기하 9장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세벨은 자기의 권력이 다하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정말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세벨 그 악녀가 사마리아의 성 궁전에서 창문을 통해 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장군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우가 왕후 이세벨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은 곧 죽을 터인데 여전히 기고만장해요. 예후를 조롱합니다. 더 죽이고 싶겠죠. 예후가 수하들을 시켜서 이세벨 여왕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세벨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이세벨의 시신을 치우도록 하죠. 사람들이 가보니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고 손, 발 그리고 두개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히고 아무도 그녀를 묻어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의 처우는 그녀의 악행에 대한 심판과 경고이죠. 엘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렇지만 라합의 집 바깥에 나와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인정사정 주지 않고 모두 다 칼로 다 죽이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는 사람, 라합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음은, 그 피는 그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네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 죽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의 마지막 목숨을 끊었어요. 전공이니까 다윗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때 다윗은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자백에 따라 그를 처형했습니다. 또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 왕은 요압이 무고한 자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요압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그 신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권력을 잃게 된 것이죠.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가 그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 각자 행위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유대 사상입니다. 저는 이게 연결이 되면서 사도행전 18장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무슨 교훈이 연결이 되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결국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떠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선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과 이스라엘에서의 엘리야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신실하게 남은 자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하는데 겨루어 보자던 엘리야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 아테네의 신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신들은 한 분 하나님이셔. 그러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 혹은 뭐 고린도 사람, 유대인들 아니죠. 유대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 누구냐라는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온 만유의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이 종말의 때에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증거, 직접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따라서 생각을 쫓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임을 오늘 발견합니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